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는 29일 공개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GPR을 통해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조정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시로 지난 3월 시작된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괌과 호주 등 태평양 일부 군기지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또 인도태평양 전투 준비태세 향상을 위해 다른 지역의 군대와 장비를 감축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경우 큰 변화 없이 그간 순환 배치 대상이던 포병 여단과 아파치 헬기 부대를 상시 주둔 배치로 전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향후 중동 지역의 미군 배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배치를 세부 조정할 계획입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억지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독일 주재 미군 규모를 2만 5천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또 미군은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 철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일본에서도 첫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확진자는 30대 남성으로 28일 일본에 도착한 뒤 입국 단계 검사를 통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0일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 이 남성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30일부터 모든 해외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30일 현재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견된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스페인, 홍콩,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의 18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약 70개국이 백신 추가 접종을 확대하고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티브 방생 최고 경영자는 3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델타 변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면역 회피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아프리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10억 회분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장관급 회담 개회식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앞으로 3년간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에 2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지원했습니다. 시 주석은 새롭게 지원되는 백신 중 6억 회분은 기부 형식으로 이뤄지며 4억 회분은 중국 기업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동 생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라트비아를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에길스 레비츠 라트비아 대통령과 크리스 야니스 카린스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등을 만납니다. 앞서 레비츠 대통령은 29일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면담 뒤 러시아의 군배치는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압박이 되며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영내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며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동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장은 러시아가 9만 2천 명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집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첫 선고 공판을 4달로 연기했습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앞서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던 의사의 증언을 추가하기 위해 선고 공판을 4달 6일로 연기했습니다.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한 뒤 코로나 규정 위반, 선동, 부패, 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당초 선동과 코로나 규정 위반에 대한 선고는 오늘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수치 고문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B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끝낸 미 국방부는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공해상 움직임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0개월 넘게 주한 미국 대사가 공석인 가운데 적임자 발탁이 중요하다는 견해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 아침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최고 영하 15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1.5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 배치 태세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육군의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이 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의 한국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한 미군 배치 태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은 2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의 배치 태세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 시점에서 그런 측면에 대해 발표하기를 원하는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see that our posture in South Korea is robust and it is effective. And so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초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의 배치 태세, 자원, 전략과 임무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며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에 대한 작업 착수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어 약 9개월 만인 이날 국방부가 이번 검토에 대한 마무리를 확인한 겁니다. 칼린 부차관 대행은 이번 보고서가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추가적인 협력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Global Posture Review directs additional coope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across the region to advance initiatives that
아울러 이번 검토는 과거 순환 배치돼 온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포병대 본부가 한국으로 영구히 이전하는 것에 대한 오스틴 장관의 승인을 촉진할 것이라고 칼린 부차관 대행은 말했습니다. 앞서 미 육군은 미국 본토에 있던 제2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를 한국 경기도 험프리스 기지로 재배치한 바 있는데 칼린 부차관 대행의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칼린 부차관 대행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에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extended deterrence with our closest allies is critical and I do not have anything to announce on changes.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변화에 대해 어떤 것도 발표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칼린 부차관 대행은 또 북한과 관련해선 우리는 물론 계속해서 북한의 문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가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있는 동안 강력한 대화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한국으로 출국하며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 참여해 서욱 국방장관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군 재배치 검토에서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온 일부 부대를 상시 주둔시키기로 전환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견제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해소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반응을 김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 즉 GPR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온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 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순환 배치되어 온 부대를 상시 주둔으로 전환할 경우 전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전력 증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해외 주둔 미군 배치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들어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를 위해 호주와 괌 등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인프라시설 강화, 호주에 순환 공군부대 배치 등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2, 3년 내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 2월부터 GPR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일부 순환 배치 부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미한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한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의 30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GPR 결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미 국방당국 간의 소통을 지속해온 결과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국방부 입장은 이게 이제 한미동맹이 그만큼 미 측이나 한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 이런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인원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규정이 삭제되며 일각에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의 이번 GPR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흔들렸던 미한 동맹을 확고히 하고 주한미군 위상을 한층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환 배치에 따른 공백을 한국군이 자발적으로 그동안 메워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상시 배치를 한다는 얘기는 주한미군 전력의 대폭 증강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은 트럼프 정부 시기에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위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특히 미중 전략 경쟁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더 강화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조 박사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대북 경고 메시지 성격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양보할 뜻이 없고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이 안보 공약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반면 미한 동맹 균열을 노린 북한에겐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결국 큰 틀에서는 중국 견제를 하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을 견제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약화를 기도했던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고려할 때는 불편한 마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선 미국의 이번 GPR 결과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 등 해외 미군의 역외 작전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대중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지만 중국이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상이라면은 한국의 군사전략적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대중국 군사전략 차원에서 중요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중국의 목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승찬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목적은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 분쟁 방지가 주목적이라며 이외에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초청을 받아 이번 주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서 실장 방중에 대해 한중 양국은 고위급 결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전략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번 서훈 실장 방중권은 그런 맥락 속에서 중국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실장은 방중기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현안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공해상 선박간 환적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각국의 감시 활동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과거 불법 선박간 환적에 연루됐던 북한 유조선 세별호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서 선박의 위치가 잠깐 포착된 건데 하지만 이 위치를 송신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가 꺼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도상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위치 정보가 잠깐 드러났을 뿐 출발지와 목적지, 운항 목적 등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세별호가 과거 여러 차례 불법 활동에 관여한 전적이 있던 선박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선박인 세별호는 사실상 운항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세별호가 지난 2019년 2월과 9월, 11월 등에 중국 동중국해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환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일본 외무성은 같은 해 3월 세별호와 다른 선박이 맞댄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검찰은 올해 4월 싱가포르 국적자 소유의 선박 커리저스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선박이 2019년 9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세별호에게 2,871톤에 달하는 휘발유를 넘겼다고 밝혔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동안 환적 행위가 포착되지 않았던 세별호가 이번에 다시 중국 근해를 운항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관련 행위가 다시 재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해 건네받은 유류가 하역되는 남포의 항구에서도 연일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11월 한 달 동안 최소 10척의 대형 유조선이 드나든 흔적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인 28일과 27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약 70m 길이의 유조선이 해당 지점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유조선이 정박한 시설은 바다 아래 내륙으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유류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동안 유조선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북한이 기존 유류탱크 밀집 시설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건설한 유류 하역 부두에도 16일에서 27일까지 약 열흘 동안 6척의 유조선 정박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유류 수입에 제한을 둔 결의를 연이어 채택하자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자국으로 유류를 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0년부터 눈에 띄게 관련 활동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응한 각국의 선박 간 환적 단속 또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9월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유엔이 호위함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고 이후 호주와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도 초계기 등을 보내며 감시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캐나다 국방부를 인용해 10월 중순 이후 선박 간 환적 장면이 포착된 선박이 24척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선박 간 환적의 재개 조짐과 관련한 BOE의 질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message and also a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0개월 넘게 주한 미국 대사가 공석 상태입니다. 일본과 중국 주재 대사는 의회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주한대사에 대해서는 아직 인선 발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적임자를 발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차기 주한 미국 대사 인선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는 크리스 델 코루소 부대사가 대사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인 일본과 중국 주재 미국 대사의 인선을 일찌감치 발표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직업 외교관 출신인 니콜러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중국 대사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엘 전 시카고 시장을 일본 대사로 각각 지명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거친 이들은 본회의에 인준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대사직은 국제기구 대사를 포함해 모두 189개입니다. 미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해외 주재 미국 대사 임명 현황을 집계하는 미국 외교관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76명의 대사를 지명 또는 임명했습니다. 전체 189개 가운데 40%를 조금 웃도는 수치입니다. 일부 자리는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나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대사처럼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한 대사가 유임된 상황입니다. 한국처럼 지명자 발표조차 없이 대사가 공석인 곳은 49개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이탈리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대사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만으로 주한미국 대사 인선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정부의 전반적인 대사 임명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 상황이 미한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he situation is not on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t's the whole ambassadorial appointment process is broken.
토콜라 전 부대사는 인선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상대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진지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발탁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토콜라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같은 주요 동맹국에 대한 대사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중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대사와 같이 중요한 자리에 대한 인선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issue, the slowness of nominations. So that's President Biden's fault. He and his administration should be nominating people to important posts like ambassador to Korea.
줌 월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 지연이 첫 번째 문제이고, 이어 의회의 승인 절차가 늦어지는 것이 다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주요국에 대한 대사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면서 조만간 주한 대사 인선이 발표되더라도 정체된 의회 청문 절차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대사가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행정부 교체 시기 주한 미국 대사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약 1년 6개월 동안 마크 네퍼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되다 2018년 7월 해리스 대사가 정식으로 부임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주한미국 대사의 인선 발표 계획에 대한 VOA의 문의에 미리 발표할 인선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탈북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29일 국제 여성 인권 수호자의 날을 맞아 정치적 편견 배제와 함께 밖에서 안으로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단독으로 제기하기보다 국제사회가 공감할 노예제나 무국적자 문제 등을 탈북 여성, 해외 파견 노동자와 먼저 연결하며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인권상을 받은 탈북 여성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유엔 여성기구는 현재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이 행사는 11월 25일 국제여성폭력 추방의 날부터 29일 국제 여성인권 수호자의 날을 거쳐 다음 달 10일 세계 인권의 날까지 16일 동안 전 세계 여성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특징입니다. 시바 바후스 유엔 여성기구 사무총장은 최근 성명에서 올해 주제를 세상을 주황색으로 지금 여성 폭력을 끝내자로 정했다며 주황색은 폭력이 없는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or 2021, the theme is Orange the World, End Violence Against Women Now.
바우스 총장은 보안과 존엄, 평등, 정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여성 인권은 국제법의 핵심 원칙이라며 여성의 인권이 보장될 때 모든 인간의 삶이 혜택을 받고 이 권리가 침해될 때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국제 여성인권 수호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용감한 사람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방국, 동맹과 협력해 다양성과 공평성, 포용성,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치와 공공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등 전 세계 민주주의와 사법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탈북 여성 1호 박사 출신으로 지난 2010년 국무부로부터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수상한 이해란 북한인권 탈북단체 총연합 상임대표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과 국제적 관심이 모두 악화되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BOA에 유엔의 지적처럼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 등 과도한 코로나 대응으로 주민 생계 80%를 책임지는 여성들의 장사 활동과 삶이 모두 악화됐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개선 문제, 중국에서 인신매매된 탈북 여성 구출 활동도 모두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무척 힘들어졌다며 북한 인권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을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무관심이 확산되었다고 그래야 되나? 정부가 또 그걸 또 은폐하고 그쪽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황도 이제 있고 또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내 인권 상황이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까지 신경 쓸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란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통신사 등 언론 매체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류 때문에 기업과 시민들도 정부 눈치를 보거나 언론 노출이 적어 북한 인권,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기부를 꺼린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특히 인류 보편적 사안인 인권을 정치로 보는 시각이 지난 몇 년 동안 더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지난 2019년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정치하지 말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사안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편가르기를 해서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북한 사람들 인권 문제를 얘기했고 저는 북한 체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했지.
이해란 대표는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지금도 중국에서 화상 채팅업소와 시골로 팔리는 탈북 여성들이 겪는 인권 유린이 다르지 않다며 국제사회는 이를 인신매매로 강하게 비판하지만 한국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 극우란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영국의 아시아 여성상과 2020년 국제 앰네스티가 용기 있는 인권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즈를 받은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 여성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면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계 때문에 탈북민들이 북한인권운동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현실, 한국 통일부나 미국 기관으로부터 지원기금을 받는 단체나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내기 힘든 현실이 어려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지현 대표는 북한 여성인권 문제를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국제사회가 중점을 두는 노예와 무국적자 같은 주제와 북한인권 문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할 때 관심이 더 높아진다며 영국과 유럽에서 이런 활동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행사에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목적으로 영국에서 지난주 시작한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 첫날 행사에 참석해 북한 여성 폭력 문제를 제기했고 유럽 기독교인들의 활동에 동참하며 자연스럽게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또 지금대로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로 이 문제를 이제 부각해서 나가면 이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들과도 많이 연계를 가질 것 같아요. 북한 여성 인권 문제 따로 취급을 하려면 좀 너무 힘들거든요.
박지원 대표는 또 유엔과 정부, 민간단체들이 해마다 북한 인권과 여성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북한 내부 문제를 먼저 제기하기보다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탈북 여성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 등 북한 밖에 있는 북한인들의 인권 문제부터 제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탈북 여성들 인신매매 이렇게라기보다는 이제 무국적 여성들의 인신매매 또 무국적 아동 이렇게 이제 또 그리고 해외 노동자들 문제도 노동자들이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왔지만 그 여권이 이제 다 해수되어 있고 본인선에 없잖아요. 그 여권 자체가 이제 그냥 어떠한 국경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같이 국제사회하고 같이 나란히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박 대표는 이렇게 국제사회가 공감할 사안부터 적극 제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노동 착취,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자연스럽게 제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같은 전제주의적 국가에서 생활한 주민들에게도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사상 통제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29일 북한 주민들이 전제주의적 체제하에서 통제받는 생활을 하지만 민주적인 시민 정신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세계화 맥락 속에서 북한이라는 블랙박스의 탐색을 주제로 주최한 인터넷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탈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이른바 민주적인 시민 정신이라는 것을 우선시하며 설문조사에서 탈북민들은 민주주의적 정부는 시민들에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탈북민이 북한을 벗어난 후 정착한 나라의 정부가 시민적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보호하지 않는다면 탈북민들이 생각하는 자유나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의 사회체계를 장마당과 같은 북한 내 시장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이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많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이런 낙관적인 시각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년에 가까운 엄격한 국경 통제와 더불어 북한 정권이 자본주의적 사상과 외부 문화의 영향을 철저히 막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사상도 통제하고 있다고 여석자는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 이전부터 진행됐던 장마당과 같은 시장에 대한 통제도 더 강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자연스럽게 작아진 시장에 대해 정권이 더 폐쇄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역할이 더 줄어들었던 겁니다. 브리짓 코진스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중국의 탈북민 송환 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와 그 사회의 정치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한 이후 중국 정부에 의한 국경 통제와 북한 송환은 상황을 더 비극적이고 끔찍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는 선택권이 있다면 북한 정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진스 교수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논의하고 또 제재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을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해 현재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미국 보훈처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퇴역군인 두 명의 사연을 재조명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총상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복귀한 해병대원과 36년 복무 기간 중 한국 전쟁 등 세 번의 전쟁에 참여한 해병대 준장이 주인공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보훈부가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전쟁에 참전해 세 차례나 총상을 입은 해병대원 찰스 렉스 그러버 씨와 36년 복무 기간 중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에 모두 참여한 조지 바틀렛 해병대 준장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난 그러버 씨는 1948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2대대 5연대 소속이었던 그러버 씨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전은 이미 발발 두 달째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군과 동맹국의 상황은 좋지 않았고 적군에 둘러싸인 연합군은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낙동강에 도착한 그러버 씨의 부대는 강과 인근 마을이 내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무 중 상관이 총을 쏘는 적군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러버 씨가 총을 발사하기도 전에 적군의 총탄 한 발이 다리를 관통했고 다른 한 발은 다리 앞쪽에 맞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육군 병원으로 이송됐던 그러버 씨는 치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병대 제1사단 7대대 2연대 소속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그러버 씨의 부대는 원산 상륙작전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저녁 중공군은 그러버 씨의 부대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매일 아침 계곡으로 들어가 적군의 탄약과 무기를 찾는 일을 계속하던 중 어느 날 아침 그러버 씨는 발 옆에 총을 맞아 발꿈치 뼈가 부러졌습니다. 1년 넘게 일본과 호놀룰루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1952년 2월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그러버 씨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더글라스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오마하 보훈국에서 자주 도움을 받았던 그러버 씨는 최근 보훈국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사패에 그러버 씨는 그들은 나의 생명을 여러 번 구했다며 모든 관계자, 의료진, 재향군인들에게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훈부는 이날 한국전을 포함해 총 3번의 전쟁에 참여한 바틀렛 준장을 오늘의 재향군인으로 선정하고 공로를 소개했습니다. 1924년 10월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난 바틀렛 준장은 1941년 12월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43년 1월 해병대에 입대해 항법사 겸 폭격수가 됐습니다. 이후 1944년 해병대 제443 폭경 비행대 소속으로 복무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75개의 전투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미국으로 돌아와 해병대 예비역으로 남아있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현역으로 군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엘토로에 있는 해병대 비행장에서 제1지상통제 유격비행대 소속으로 복무했던 바틀렛 준장은 한국전쟁 중 하와이와 괌, 한국, 일본으로 의료요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 함대 경보비행대의 일환이기도 했던 바틀렛 준장은 당시를 복무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1951년 오레곤 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를 마치고 소유로 임관했고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항공관제 학교를 졸업한 뒤 1952년 고위 항공관제사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1965년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특수상륙부대 소속으로 활동했고 베트남전이 끝난 1975년 준장까지 진급해 1977년 퇴역했습니다. 보훈부는 바틀렛 준장이 재향군인센터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오랜 군 경력에 대해 나는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며 미국은 바틀렛 준장의 복무에 경의를 포한다고 전했습니다. 보훈부는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미군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시작한 재향군인 역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해시태그 오늘의 재향군인을 선정해 각각의 사연을 공유 기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더 큰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후 이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한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29일 현재 캐나다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홍콩, 이스라엘, 호주 등 15개 나라를 중심으로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거쳐 북미 대륙까지 확산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특징은 매우 강한 전파력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 수보다 두 배나 많은 32개가 오미크론에서 발견됨에 따라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수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콩에서는 직접 접촉 없이 전파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지난 1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국한 36살 환자가 격리 전용 호텔에서 머무르던 중 복도 건너편의 62세 남성에게 2차 감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공기를 통한 전염을 예방하는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는 남아공 국가보건검진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는 우세 변이가 되기까지 100일이 걸렸지만 오미크론은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에릭 딩도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5배나 감염력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도 오미크론을 관심 변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려 변이로 분류하고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려 변이를 지정할 때는 전파력과 중증도 증가, 또 백신과 치료 효능 감소의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9일 신종 변이 바이러스 관련 연설에서 아직 오미크론이 더 큰 전파력과 심각한 질병을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미크론 변종의 출현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Don't yet know whether Omicron is associated with more transmission, more severe disease, more risk of infections, or more risk of evading vaccines.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입국 규제 조치 등 이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7일 남아공과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미비아, 로소토, 모잠비크, 말라위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여행자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연설에서 신종 오미크론 변이가 우려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공포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마스크 착용 등 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Protection against this new variant or any of the variants out there, the ones we've been dealing with already, is getting fully vaccinated and getting a booster shot.
조만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발견될 것이며 이 새 변종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추가 접종까지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면 모든 도구를 사용해 서둘러 배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비상 계획을 위해 백신 제약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앤터니 파우치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이 오미크론 전염성 등 정보 취득에 2주 이상이 걸린다고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추가 접종을 받는다면 봉쇄는 아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30일부터 오미크론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주 7개국 보건장관들은 화상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관련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윤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도 미 서부 오레곤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연서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입니다.
저는 사실 뭐 16살 때부터 계속 일을 했어요. 한국에 가서도 공부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늘 이제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이미 체화가 되어 있었던 습관이에요. 처음에 그 미국 왔을 때도 뭐든 하고 싶었는데 워킹 퍼밋이 안 나와서 일을 못하다가 그게 나와서 뭐든 해야겠다 싶었는데 영어가 걸리죠 아무래도. 영어를 뭐 잘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미국에서 조금 살았긴 했지만 그 경험으로는 바로 잡을 찾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다가 아울렛에 갔어요. 아울렛에 가서
결혼 후 거의 1년 만에 미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간 곳은 감나가는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상설 할인 매장 아울렛. 북적대는 중고가 브랜드 매장에서 발견한 다수의 고객층.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손님들 중에.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영어는 좀 못해서 미국 손님들한테 가방을 팔 자신은 없지만 중국 손님이라면 내가 당연히 팔 수 이거는 자신 있다. 자신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니저한테 찾아가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력서를 제출을 했죠. 그 자리에서 썼어요. 다 얘기했죠. 못하는 영어로. 영어는 정말 못하지만 이제 미국 온 지 이제 뭐 10개월밖에 안 됐고 하지만 믿고 한번 쏘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중국 손님들한테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서 씨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중국 손님들은 뭐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중국에 있을 때 계속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충분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세일즈맨으로서의 그런 경험은. 그래가지고 첫 달부터 완전 그 탑셀러라고 해갖고 탑세일즈가 됐어요. 세일즈가 굉장히 많았는데 한 30명 남짓이었는데 늘 매달 제일 1등. 제가 파는 양이 제일 많아요. 늘.
중국어가 유창한 연서 씨에게 몰리는 중국인 고객들. 연서 씨는 들어간 첫 달부터 우수한 실적을 올리게 됐다는 건데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현지인들이다 보니까 가방 한두 개 사고 가지만 중국 사람들은 정말 10개 사가거든요. 한 사람이 와서. 다 선물용으로 사가니까. 진짜 쓸어가요. 담아가요. 30개 사가고 막 싹 다 담아가고. 내가 잘만 정말 옆에서 어시만 하면 충분히 비교가 안 되죠. 다른 탑2랑 넘버1이랑 그 세일즈 양이, 판매한 그 양이 몇 배가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한 하루에 판매량이 2만 불이 넘었어요. 제가 하루 판매량이. 저 혼자 파는 게. 8시간 안에.
그러나 연서 씨가 판매한 거래 규모에 따라 연서 씨의 수입이 결정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주에 40시간을 일한 게 아니고 주에 4일이란 날도 있고 3일이란 날도 있고 이래서 수입 일정하지는 않았어요. 시간당 페이가 조금 높았죠. 아무래도. 시간당 그때 페이가 최저 시급이 뭐 11불 얼마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매니저가 그때 17불인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매니저보다 많은 22불을 받았으니까, 뭐, 그 정도. 커미션 나와요. 커미션 나오는데 내가 판 금액이 커미션이 아니라 탑 1부터 탑 7까지 졌었는데 탑 1이기 때문에 받는 커미션이 있었죠. 그러니까 차라리 매출액이 몇 퍼센트였다면 굉장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서.
입사 직후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연서 씨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우수 사원이었지만 동료들 간 작은 불협화음도 있었는데요.
그때 질투도 많이 받았던 게 미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영어도 못하는 애가 어느 날 굴러 들어와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탑원 나오는 그 돈도 받아가고 이러니까 되게 질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매장이라는 게 똑같은 시간에 뭐 손님이 10명이 들어오면 서로 각자 이렇게 나눠서 손님을 맡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중국 손님 같은 경우는 단체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이거 한 번에 막 물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뭐 이것저것 꺼내다 줘야 돼요. 나는 막 손님한테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래 그럼 다른 가방도 보여줘야 되고 이러면 창고에 가서 꺼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신발 같은 것도 사이즈가 다르면 다른 신발로 꺼내와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도와줘야 되거든요. 나는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손님 중 5명을 한 번에 막 도와주면서 바쁘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안 도와주면 정말 힘든 구조예요. 근데 질투가 심하다 보니까 아, 안 도와주고 그런 것들 자기들은 서 있으면서도.
그래서 연서 씨는 생각 끝에 해결 방안을 마련했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그냥 커미션을 나누자.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나를 도와준 사람에 안에서는 내가 그래 너 이름을 넣어줄게. 네가 커미션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들도 너무 좋으니까 이게 돈과 커미션은 돈이랑 직접 관련된 거니까 본인들도 나쁘지 않고.
일손도 덜고 동료 간의 긴장도 풀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8년 정도 이제 세일즈였죠. 결국은 영업 활동을 했었고 한국에 와서도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은행에서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조금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경험에서 아무래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연서 씨는 이곳에서 오래 머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거예요. 가방 세일즈라는 게 늘 같은 말만 하는 거고 이게 그렇다고 능동적으로 내가 뭐 어떤 업체나 회사 업주를 찾아가서 막 내가 전략을 설명을 하면서 가방을 파는 게 아니라 나의 한정되게 매장에 찾아온 사람들을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한정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한정돼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러다 보니까 늘 같은 것만 같은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전략으로. 그게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어서 1년 반 일했나요? 1년 반 정도 일하고 안 되겠어. 뭐 그런 생각 들었지만 1년 반 정도 일은 하긴 했는데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보다는 그리고 영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게 오로지 중국 손님들은 다 말이 편하니까 전부 다 저한테만 오고 그러니까 나는 100% 거의 99%가 다 중국 손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은 나 영어도 좀 배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영어 배울 기회는 전혀 없었고 중국어만 늘어가고 있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하면서 다시 학교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영어를 배워야 하니까.
미국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 초기 새 가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실 우리는 열로 아이 없이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우리의 삶을 살자라는 주의였었거든요. 애기 생각은 전혀 안 했었죠. 그랬는데 사실은 실수로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2년 만에 얘가
덜컥 생겨버린 아기.
근데 둘 사이가 워낙 좋았으니까 애기가 생긴 거에 대해서 뭐 당혹감이 들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애기는 당연히 뭐 낳는 거니까 그때는 주변에서 너무 좋아하고 부모님이나.
연서 씨는 당시 남편과 자신도 부모가 될 마음의 여력이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기쁠 수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충분한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얘기를 안 우린 얘기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우리 인생 살 거야 라는 주의였는데 갑자기 얘기가 생긴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얘기 낳고 나서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아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둘이 어떤 선에서 어디까지 부담을 할 거며 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얘기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You're my child,
my chosen one. 한창 이민 생활에 대한 계획에 몰두하고 있었던 때 연서 씨는 엄마가 되기 위해 안팎으로 분주해졌습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레곤주에 거주하는 이연서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35년 11월 30일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작은 마을에서 세뮤엘 랭혼 클레멘스가 태어납니다. 훗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가운데 한 명인 마크 트웨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 명작을 남겼습니다. 미 국민들에게 미국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는 작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미국 문학에 있어 허클베리 핀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었다고 극찬할 정도로 마크 트웨인의 문학가적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12권의 장편, 21종의 단편, 그 외에 희곡, 기행문, 수필집 등 많은 작품을 펴냈습니다. 그러나 마크 트웨인의 가정은 그다지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질병과 죽음으로 괴로워했고 여행 중 부인이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부인을 끔찍히 사랑한 것으로도 소문난 작가였습니다. 열렬한 구애 끝에 1870년 24살에 올리비아 랭던과 결혼했습니다. 뉴욕에서 석탄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늘 가난했던 마크 트웨인은 돈 많은 상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지만 올리비아와의 결혼은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여성으로서 가장 완벽한 보석, 그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에덴 동산 등으로 아내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1900년 11월 30일 영국의 대표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동화 행복한 왕자를 쓴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의사인 아버지와 작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와일드는 34살 때 동화 행복한 왕자를 발표했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순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왕자 동상이 그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몸에 있는 보석을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결국 자신은 쓸모없게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37살 때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과 1892년 단편집 석류나무집을 발표해 당대 최고의 극작가로 이름을 날린 와일드는 1895년 동성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와일드는 1897년 추록했지만 건강이 몹시 나빠졌고 결국 3년이 지난 1900년 11월 30일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